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 삶이고 또한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런 믿음의 성도들의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입술로만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히브리서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원받은 자는 오늘 26절에 보면은 마땅히 배교하는 자가 아니어야 되는데 이 배교하는 자가 있을 때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배교하는 자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한번 받았다가 구원을 잃어버린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배교라는 것은 기독교를 배반하는 것을 배교입니다. 타락하는 겁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이런 것은 장로교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잃어버리지 못합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26절에 보면 여기서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다른 내용이 있지만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가르쳐주는 것은 구원받은 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구원이 아닌 표면적으로 내가 그냥 기독교를 따르고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기독교를 떠나는 그런 자들이 여기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우리가 이전에 어제에서부터 계속 받은 것이 바로 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고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자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살기로 휘저은 그리스도의 육체다. 그 육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이런 길로 가는 자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26절이 그런 의미에서 진리를 아는 이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어떻게 됩니까?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짐짓죄를 범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짐짓죄를 범한 즉 이 짐짓죄를 범했다는 것은 이 죄를 범하는 데 있어서 의도적인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죄. 내가 죄를 짓지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뭐 죄에 뭐 연약해서 짓습니다. 그리고 죄의 어떤 유혹에 의해서 마귀의 시험에 의해서 거기에 시험에 빠져서 유혹에서 죄로 인해서 어떤 죄의 템테이션 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자기 욕심으로 잉태된 그런 어떤 죄에 빠지게 될 때 쓰러지게 될 때 그걸 죄를 범했다고 하지만 여기에 이 죄는 좀 다릅니다. 짐짓죄를 범한 즉 이 짐짓죄를 범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어 성경 NIV에서 deliberately keep on sinning 이게 헬라어 사실은 동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은 이러한 짐짓죄를 범한다는 것은 의도적인 죄, 의도적인 죄를 말하고 있어요. 나의 어떤 육신이 연약해서 어떤 유혹에 의해서 쓰러지고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고의적인 죄를 말하고 있어요. 의도적인 죄. 의도적인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자가 없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다시 속죄하는 자가 없다라는 말은 이것은 기독교를 배반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믿는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부정합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냉렬한 불밖에 없다. 심판이 없고 그건 돌이킴이 없고 이것은 회개가 불가능하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상황을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도 또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이 과거 시대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이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다.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은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배교하고 하나님을 내가 이제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았다. 그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할 언약의 피 뭡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사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보혈의 피 우리를 부정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케 하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언약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로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다. 이 성령, 은혜의 성령을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욕되게 하는 자다. 그리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욕되게 은혜의 성령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느냐. 이런 자들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 짐짓죄를 짓는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한 이 언약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결국 형벌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짐짓죄를 범한 자가 결국은 속죄하는 죄서 받고 결국 심판을 당하여 이렇게까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상태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상태,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상태가 되어서 결국 그들의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겁다라고 얼마나 더 무겁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그들의 상태요 그들이 받을 어떤 형벌의 중함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심각한 것이죠. 되돌릴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그 상태에 말해드리고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결국 원수를 갚아지게 되는 그 심판을 당하는 자들 이렇게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회복이 불가능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배교라는 것은 결국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느냐?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도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고 하늘의 은사를 체험하고 등등 떠나면 이게 다 지금 어떤 맥락에서 재어지냐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집죄를 범한다는 것이 의도적인 죄를 범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의도적으로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는 나지 않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가 새 생명을 받은 자가 어떻게 의도적으로 죄를 짓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을 그 사람에게 줬다 뺏었다 이러겠습니까? 우리의 액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뺏고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짓는다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구원 받은 것 같이 하고 신앙생활을 한 자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배교가 일어났어요. 왜 배교가 일어났냐면은 기독교를 부인하고 떠난 사람 기독교 안에 어떤 개신교 안에 들어왔다가 하나님을 믿는 척하다가 결국 떠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유대인들이 개신교로 개종했다라고 표면적으로 얘기하고 막 신앙생활하다 어려운 일 이제 확실히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환난과 고통이 찾아오니까 이제 떠나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 믿지 않겠다. 예수 믿지 않겠다. 하고 다시 저버리고 이런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결국 그런 자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와 같이 되어버린다는 이 상태를 말하고 있고, 결국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어떤 분깃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구원의 삶과의 삶에 결코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결국 욕되게 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20, 32절서부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예전에 은혜, 이 빛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의 빛을 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갔던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낼 것을 생각하라. 이 빛을 받아서, 구원의 빛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딥니다. 쉽게 히브리 사람들처럼, 유대인 사람들처럼 고난이 핍박이 왔다고 자기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물론 그들이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갔지만, 쉽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다가 쉽게 떠나가는, 그렇게 배반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의 큰 싸움을 어떻게 합니까? 견뎌야 된다.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것이 믿음 있는 성도들의 자세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3절,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비방과 환란으로 사람들한테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은 이런 형편, 비방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조롱받고 구경거리가 되는, 비방 환란으로서 사람한테 구경거리가 되는 사람,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과 기꺼이 교제하고 사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사회적으로 괜찮고 인정받는 사람들, 그리고 저 사람들이 인정받고 구경거리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하고 지금 사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경거리가 되고 환란받고 핍박당하고, 여기서는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 조롱거리가 된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과 기꺼이 친구가 되어서 사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도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한, 그러한 상태에 있었을 때 갇힌 자를, 어떤 자들입니까? 감옥에 갇힌 자.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결국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갇힌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동정하고, 그 더 나아가서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그래서 결국 자기들의 소유까지 빼앗기게 되는 이러한 엄청난 손해와 희생을 당하는 그러한 상태에서도 기쁘게 당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이렇게 기쁘게 당한 것을 여겼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영구한, 영원한 기업을,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을 것이다. 그런 소유가 우리를 기다릴 것이다. 영원한 빛나는, 쇠하지 않고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우리가 소유할 것이다. 이 영원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희생적 삶,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갇힌 자를 동정하고 심지어는 구경거리가 된 사람, 핍박받아서 구경거리가 된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과도 사귀고 동정하는 자가, 위로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35절, 그러므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자세를 촉구합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냐.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36절,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러한 어떤 결과를 볼 수가 없어요. 믿는 자의 결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인내로 기다리고 그 말씀에 순항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기다리는 그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다 뜻을 행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 구원받은 자로서 나중에 종말할 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신 것을 그때 유업, 아까 영구한 소유라고 그랬죠? 구원, 영구한 소유, 영원한 기업, 이런 것들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하고 참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갇힌 자를 동정하고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여기고 이런 형편에 있는 족구경거리가 된 자들과 형편에 있는 자들을 사귀며 인내하며 나가고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나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삶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다시 오실 주님,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실 그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재림의 소망.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약속과 주님 오실 그 약속. 위협으로 기들 분명히 우리에게 영원한 소유를 주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인내하고 주님이 오신다는 그 재림의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배교하는 자가 아닙니다. 물러가는 자가 아닙니다.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닙니다. 여기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옛날 성경에 침륜에 빠지는 자라고 했습니다.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배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는 자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리마인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어려우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른 믿음을 가진 자로다. 38절에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결코 뒤로 물러갈 수 없는 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이런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멸망하는 자가 아닌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자 하나님의 뜻을 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영구한 소유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주님을 바라보는 침륜에 빠지는 자 결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소유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지 않고 그 진리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속죄함을 받아서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부활의 증인들로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그 십자가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은 자로 진리를 아는 자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로 기업을 소유한 자로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믿음 가운데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